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인종주의와 편견,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해야 한다며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총기 구매자에 대한 한층 강력한 신원조회 법안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숨진 사람들을 헛되이 죽게 할 수는 없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함께 강력한 신원조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입법은 아마도 절실히 필요한 이민개혁과 결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모두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폐기가 무한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INF 조약 폐기로 이어진 미국의 행동은 불가피하게 모든 사람에게 안보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러시아도 똑같은 무기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전략적 안정성과 안보 확보를 위한 전면적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옛소련이 지난 1987년 체결했던 INF 조약은 미국이 지난 2일 이 조약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미한연합군사훈련이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군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사전 연습을 하며 한반도 전시 상황 등을 가정한 본 훈련은 1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 형태로 진행됩니다. 특히 1, 2부로 나뉜 본 연습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 운용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한에 이번 훈련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감시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대양조를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4일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스 도서관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이 일으킨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환의 내용에 대해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지식 정보를 절취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1대1로 참가국들을 빚에 빠뜨려 영향력 아래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런 상황을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폼페오 장관과 함께 호주 측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뒤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또 다른 외국 유조선을 나포해 억류 중이라고 4일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영국 유조선 스테나인페로호를 억류한 이후 2주일여 만이고 전날인 18일 파나마 선적 유조선 리아호를 납포한 것을 포함해 근래 세 번째입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과 반관영 파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가 파시섬 인근에서 70만 리터 연료를 운송하던 외국 유조선을 납포한 뒤 승조원 7명과 함께 억류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소속 라마단 지라이 장군은 이 유조선이 다른 배에서 원유를 옮겨 실어 중동 해역의 아랍 국가들에 운반한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당 환율이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5일 오후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7.0304위안에서 7.0807위안선에 거래됐습니다. 달러당 7위안을 넘은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벌어진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현재 나이가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해당되는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천년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전환점인 1980년대에서 2000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이 세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나 인터넷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 중 우정과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18세 성인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3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고요. 친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2%, 지인이 없다는 답은 25%, 친한 친구가 없다는 답변은 27%, 아주 친한 친구가 없다는 답은 30%에 달했습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9%만 친구가 없다고 답했고 이후 태어난 X세대는 16%가 친구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는 밀레니얼 세대가 취업이나 결혼 같은 신변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일부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가 겪는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사이클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약 2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젊은 성인이 겪는 고독함이 가장 높았고 중년에 감소하며 노년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런 사이클에 대한 원인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31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5도, 신의주는 23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5도, 함흥 23도에서 31도,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길가에 줄지어 있는 소나무같이 제게도 이름이 있어요. 노래하는 새와 울고 있는 두꺼비같이 제게도 이름이 있어요. 노래하는 I got a name 들어보시죠. 짐 크로치가 부릅니다. Like the pine trees lining the winding r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Like the singing bird and the croaking t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And I carry it with me like my daddy did But I'm living the dream that he kept her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Like a north wind whistling down the sk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Like the whippoorwill and the baby's cr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And I carry it with me and I sing it loud. If it gets me nowhere, I go there proud.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Share it if you want me to. If you're going my way, I'll go with you.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에는 총파업이 벌어져 전국이 마비됐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안전선인 7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지역의 특구 지정을 취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군요.
예,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이 송환법 개정안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벌이던 시위는 최근 몇 주 전부터는 주중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5일에는 총파업이 벌어지면서 전국이 마비됐습니다.
그동안은 시위자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거나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는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파업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5일 파업에는 금융인, 공무원, 버스기사, 공항 직원 등 각계 종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전날인 4일 약 20개 분야에 14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날 50만 명 이상 동참한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반정부 시위대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홍콩 거리를 점거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을 막으면서 홍콩 도심의 일대가 대혼잡을 빚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습니다. 항공사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200평 이상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항공 관제사들도 대거 병가를 내는 바람에 홍콩 국제공항 활주로 두 곳 중 한 곳만 운영됐는데요. CNN은 적어도 1200명의 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홍콩이 워낙에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많은데요. 지난해만 해도 7,300만 명이 홍콩 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항공의 요충지입니다. 이 시위가 계속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시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항공편이 취소된 한 시민은 홍콩이 가라앉고 있다며 정부와 시위대는 이제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말에도 시위가 격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3일과 4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위대는 홍콩 시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하염병과 벽돌 등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홍콩 경찰은 약 20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는데요. 체포된 사람 중에는 한국인과 필리핀 국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난 6월 9일 이래 지금까지 총 42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자들이 중국 국기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도 발생했네요.
예,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를 차림을 한 시위자 4명이 홍콩 부두에서 국기 계양대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내린 뒤 바다에 던졌습니다. 시위대는 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주권 반환의 기념에 선물한 골든 보히니아 동상도 훼손했는데요. 시위대는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의 친필이 새겨진 동상에 스프레이로 하늘은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홍콩을 해방하자 등의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에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정책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최근에 홍콩 사태와 관련해 인민해방군의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4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건 국가와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위대 폭력 행위는 일국양제, 즉 한국과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엄정 척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캐리람 행정장관은 2주 만에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과 시위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람 장관은 총파업에 대해서 700만 홍콩인의 삶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된다며 파업 가담자들에게 직장으로 복귀할 걸 촉구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앞으로 또 다른 강경 대응도 예고했군요.
예, 람 장관은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등 일국 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어 홍콩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또 다른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군요.
예,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가 7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안화는 5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달러 대비 7위안대 거론됐는데요.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진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부관 관세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성도 커지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환율 조작은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을 매우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그동안 위안화의 가치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화폐의 기준이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재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섰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예고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치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부과한 2,500달러 규모의 관세분까지 합쳐서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리는 셈이 됩니다. 중국은 현재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양국의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대면 접촉을 갖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양측은 9월 워싱턴에서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가 북서부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특별자치구 지정을 취소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5일 인도령 카슈미르, 일명 잠무 카슈미르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한 헌법 370조의 효력을 대통령령으로 취소한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헌법 370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인도령 카슈미르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외교나 국방, 통신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카슈미르의 자치를 보장하고요. 다만 외부에서 온 인도인들이 카슈미르주에 영구히 거주하거나 토지를 매매하거나 지역 정부에서 일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는데요. 자, 인도 정부가 이 카슈미르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한 이 법을 폐기한다는 건 결국 카슈미르를 공식 합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갈등이 70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슈미르 지역은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이슬람교 신자가 다수인 파키스탄 간 분쟁 지역으로 현재 카슈미르를 분할 점령 중인 양국 모두 카슈미르 전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왜 시작된 겁니까?
예, 카슈미르를 둘러싼 분쟁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를 통치하던 영국이 힌두교 국가인 인도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카슈미르 지역의 경우 주민은 대부분 이슬람계였지만 통치는 힌두계가 하고 있었는데요. 힌두계 지도자들이 카슈미르 지역에 인도 편입을 선언했지만 이슬람계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했고요. 이후 카슈미르 지역에선 분쟁과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희생된 사람만 수만 명이 달하는데요. 지금은 정전 통제선을 맞대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발표 이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고요?
예, 지난주 인도군이 만 명이 카슈미르 지역에 증파됐고요. 5일 대통령령을 발동하기 몇 시간 전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의 주요 정치 지도자를 가택연금하고 군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대중집회를 금지하고 통신과 인터넷 사용도 제한했고요. 학교도 대부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슬람 사원 순례자들에게는 이 지역을 즉각 떠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조처를 내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잠무 카슈미르 주에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집권 인도 국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요. 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처가 역사적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인도 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인도 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인도의 불법적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 지역 정치인들은 인도 정부 조처가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카슈미르의 정체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 국민회의당의 오말 압둘라 대표는 인도 정부의 이번 조처가 잠무 카슈미르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압둘라 대표는 가택 연근된 3명의 지역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메부다 무프티 전 카슈미르주 총리는 인도 정부의 결정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예, 카슈미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인도 정부는 이 카슈미르의 특별지위 박탈에 이어 카슈미르 주를 잠무 카슈미르와 불교도가 많은 라다크로 분리해 연방 직할지로 통치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모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분리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이슬람 반구들이 활동하는 이 지역에 더 많은 갈등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모두 31명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를 규탄하며 총기 구매자들의 신원 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폭력을 부추긴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지난주 취임한 새 주지사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다른 해보다 적었다는 소식 바로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주말 동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텍사스주 알파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20명이 숨진 데 이어서 4일 새벽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24시간 동안 2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건데요. 엘파소 사건 부상자들 가운데 5일 두 사람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 수가 모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엘파소 사건부터 알아볼까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10시경에 이 공격형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대형 소매점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시 상점은 개학을 앞두고 자녀와 함께 학용품 구입에 나선 쇼핑객들로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총기 사건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검거됐습니까?
네, 마침 월마트 밖에 있던 경찰이 즉각 대응했는데요. 이 경찰이 출동하자 범인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20대 백인 청년 패트릭 크루시어스 씨로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엘파소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댈라스시 교회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범인이 언제 엘파소로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려졌습니까?
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HN 게시판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경찰은 엘파소 총격 사건의 범인이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길이가 4쪽 정도로 이번 공격은 히스패닉, 중남미계가 텍사스주를 침략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이런 주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침략으로 인해 문화와 인종이 교체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5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을 지지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당국은 범인에게 가중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유죄로 판명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사망자들 가운데 멕시코인이 6명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엘파소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 국경 도시로 중남미계가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일어난 사건 한번 살펴보죠.
네, 이 엘파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4일 새벽 데이턴 시내 술집과 이 식당이 밀집해 있는 오리건 지구에서 방탄복 차림의 무장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는데요.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즉각 대응해 범인을 사살했습니다. 만약 경찰의 대응이 조금 더 늦었더라면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역시 인종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사망자 9명 가운데 6명이 흑인이어서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첫 총성이 들렸을 때부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사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범인이 흑인을 특정해서 총을 쐈다기보다는 무작위로 총을 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들 가운데 범인의 또 여동생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범인의 신원이나 그동안 행적에 관해서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이 오하이오 총격 사건의 범인은 올해 24살인 백인 남성 코너 베츠 씨로 알려졌는데요. 데이턴 지역 2년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살인에 관심을 보이는 내용의 글을 쓴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범인의 평소 품행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고등학교 동창생은 범인이 학창시절에 이 공격 대상과 성폭행 대상을 적어놓았다가 적발돼서 정학받은 일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범인의 전 직장 동료는 친절한 사람이었다면서 아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일어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목소리로 인종차별과 증오, 백인 우월주의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inister ideologies must be defeated. Hate has no place in America. Hatred.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악한 이념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는 증오가 설 자리는 없다는 건데요. 증오는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면서 영혼을 또 집어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 문제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규제 문제를 언급을 했나요?
5일 대국민 성명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건 총이 아니라 정신질환과 증오라면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말했는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을 사지 못하도록 신원 조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대규모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신속하게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또 폭력을 미화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다른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증오 범죄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은 4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와 증오, 편견을 부추긴다며 이번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훌리언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침략자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e's spoken about immigrants as being invaders. He's given license.
네, 카스트로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점점 심해질 수 있는 면허증을 내준 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베트 오러크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역시 규정하면서 미국 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옹호에 나섰는데요. 멀베이니 대행은 4일 A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사건에 연결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his was a sick person. The person in Dayton was a sick person. No politician is to blame for that.
네, 멀베이니 대행은 오하이오 총격 사건의 범인을 지목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신원 조회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가리켜서 정신질환자라고 말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큰 진전은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은 수정헌법 2조로 이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지하는 공화당은 지나친 총기 규제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신원 조회 강화 법안을 상원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리브 해상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약속대로 리카르도 로세요 주지사가 물러나면서 페드로 피에르루이시 국무장관이 새 주지사로 취임했습니다.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주지사에 취임한 건 70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피에르루이시 신임 주지사의 자격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베라 사츠 상원의장과 카르멘 율린 크루즈 산후안 시장이 4일 새 주지사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켜달라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새 주지사의 자격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주지사가 임기 중에 물러나면 국무장관이 남은 임기를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리베라 마린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에 물러나면서 이 국무장관 자리가 푸에르토리코에서 공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로세오 전 주지사가 퇴임에 앞서 피에르 루이스 씨를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문제는 피에르 루이시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하원만 통과했고 아직 상원에서는 인준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에르 루이스 씨가 주지사에 취임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장관 지명자는 하원과 상원 양쪽으로부터 모두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원래 주지사를 승계할 수 있는 모든 장관 지명자는 상하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국무장관은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그런 헌법 수정 조항이 나왔던 건데요. 일부 법학자들은 하지만 이 조항의 유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 인준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상원 인준도 반드시 받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상원에서 피에르 루이시 씨에 대한 국무장관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원래는 상원도 지난주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츠 의장이 오는 7일로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루이스 씨는 이미 자신이 주지사로 취임 선서를 한 이상 상원 인준 표결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피에르 루이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만 60살이고요. 원래 워싱턴 DC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출신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푸에르토리코 법무장관을 지냈고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는 연방의회에서 푸에르토리코 대표를 맡았습니다.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대표는 연방의회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벌어진 건지 그동안의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로세오 전 주지사가 측근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탐사 저널리즘 센터가 이들이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글을 입수해 지난달 13일에 공개했는데요. 정적들과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담은 발언이 다수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죠.
맞습니다. 이 수도 산후안의 주지사 관저 앞에서 2주 넘게 이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로세오 당시 주지사는 이번 임기만 마치고 재선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면서 완강하게 이 사퇴를 거부했었는데요. 시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2일자로 물러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피에르 루이시 씨가 주지사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피에르 루이시 새 주지사는 상원의장과 산후안 시장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피에르 루이시 주지사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문제가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푸에르토리코 국민을 위해 이 문제를 신속하게 다뤄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소송을 낸 상원의장 측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서열에 따라서 완다 바스케스 법무장관이 주지사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바스케스 장관은 앞서 주지사 자리에 관심이 없다고 밝혀서 푸에르토리코에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커다란 바퀴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프라우드 메리오는 항해를 계속하죠. 계속 강 위를 누비죠 노래하는 프라우드 메리 들어보시죠. 아이크와 티나 터너가 부릅니다.
You know,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like to hear something from us. Nice and easy. But there's just one thing, you see. We never ever do nothing nice and easy. We always do it nice and rough. But we're gonna take the beginning of this song and do it easy. But then we're gonna do the finish rough. That's the way we do Proud Mary. Rolling on the river. Listen to the story now. Left a good job in the city, working for the man every night and day. And I never lost one minute of sleep, and I was worrying about the way that things might have been. Big wheel keep on turning, ooh, the Proud Mary keep on burning. And we're rolling,
rolling,
rolling, yeah,
rolling,
rolling on a river,
rolling on the river.
Say we're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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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ing on a river,
rolling on the river.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무더운 여름, 도시는 시골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바로 시멘트와 아스팔트 때문인데요. 어두운 색의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태양열에 쉽게 달궈져 열을 많이 흡수하고 또 흡수한 열기를 다시 뿜어내면서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미 서부의 대도시 LA에선 이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열을 차단하는 일명 차열성 포장을 시범적으로 깔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아스팔트와 비교해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이야기, LA 도로를 시원하게 만드는 차열 포장.
LA시 도로서비스국 직원들에게 올여름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아스팔트 도로의 기온을 낮추는 임무인데요. LA시는 몇 년 전부터 뜨거운 태양열을 적게 흡수해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도로 포장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We just tested the temperature of the road surface here with the coating.
차열 포장을 한 도로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Now let's compare with some black asphalt.
보시다시피 섭씨 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도로 바로 옆 주택가의 아스팔트 주차장 온도를 한번 재어보죠. 이곳의 온도는 섭씨 62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차열 포장을 한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의 온도 차이가 섭씨 10도 이상 나는 겁니다.
LA 도로서비스국의 그레그 스파츠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LA시는 앞으로 10년 안에 1,500개 구역의 도로에 모두 차열 포장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This material is an asphalt-based emulsion. It's made of similar material to
차열 포장은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한 도로 포장재인데요. 아주 얇게 발리는 게 특징으로 일종의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mm의 두께로 도로를 포장할 수 있어요. 이 특수 포장재는 LA시의 노면 상태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이걸 발랐다고 해서 거리가 더 미끄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조용한 주택가에 먼저 깔아본 겁니다.
LA시 당국이 이렇게 차열 포장을 시작한 이유는 지금 같은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LA 같은 대도시의 경우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LA시가 진행하는 차열 포장 시범 작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We started the project in 2014 and at that time
우리는 2014년에 시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환경 단체들이 LA 도로에 차열 포장을 깔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공도로에 차열 포장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첫 시범 사업으로 15만 달러를 들여서 15개 행정지구에 한 블록, 즉 한 구역씩 포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30만 달러를 들여서 40개 도시구역에 차열 포장을 마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원해진 도로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도로에 차열 포장을 하고 난 이후 시 당국에서 설명서를 집집마다 나눠줬어요. 차열 포장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거였는데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차이가 진짜 느껴집니다. 다른 동네에서 운전하다 우리 동네로 들어오면 그렇게 덥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LA 차열 도로 포장은 아직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타이어가 차열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LA 도로 서비스국은 차열 포장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는 물론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에도 차열 포장을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증기기관차.
낡은 철로 위를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증기기관차. 요즘은 디젤 기차나 전기로 움직이는 고속철도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증기기차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30년대 등장한 미국의 증기기관차는 175년간 미국 전역을 달리며 미국의 서부개척과 산업혁명을 이뤄냈죠. 이후 증기기관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증기기차를 타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롱크스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로가 남아있습니다. 1832년에 개설된 스트레스버그 철로로 관광객들은 여기서 증기기차를 타고 7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20세기 초반의 증기기관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차 여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버그 역의 관리자인 스티브 베럴 씨는 나무로 만든 객실이 달린 증기기관차들이 현재 운행되고 있다며 45분간 추억의 시골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ack then, this was Strasbourg's connection to the outside world.
과거 스트레스버그의 철도는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연결 통로였죠. 이 철도는 대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철로까지 사람들과 짐을 운반하는 근거리 선로였어요.
스트레스버그 열차의 1등석엔 20세기 초반의 흔적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등석 승객들은 이 오래된 증기기관차를 타는 데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과거의 기차는 미국의 일부분이었다며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운행됐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고 낡은 기차의 덜컹거림과 느린 속도를 경험해 보는 게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Oh, it's fun and I enjoy it because the scenery is so different.
기차를 타고 시골 풍경을 보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버그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펜실베니아 철도 박물관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차 관련 박물관인데요. 미 북동부 지역을 달렸던 철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We have around 100 pieces of full-size railroad equipment.
우리 박물관에는 100점이 넘는 철도 관련 장비가 원형 그대로 전시돼 있습니다. 객차와 증기 기관차, 화물차도 전시돼 있고요. 작은 소품들도 있습니다. 기관사가 입었던 제복이나 식당 칸에서 사용했던 식기도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놨죠.
패트릭 모리슨 철도 박물관장은 증기기관차의 경우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증기를 이용한 압력 차이로 수많은 객실을 연결해 이동하는 증기기관차의 원리는 늘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증기기관차의 흔적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긴 열차의 끝부분에 달려있던 승무원 칸은 오늘날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인근에 있는 레드 카부스 모텔은 승무원 칸 외부를 붉은색으로 칠하고 내부는 모텔방처럼 꾸며놨는데요.
They get to spend the night in a caboose. It's almost like sleeping in a museum.
호텔 주인인 타일러 프리케시는 투숙객들이 마치 박물관에서 자는 듯한 기분이 들 거라며 레드 카부스 모텔은 기차 승무원 칸으로 만든 미국에서 가장 큰 모텔이자 개인이 소장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승무원 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흰 증기를 내뿜으며 전미 대륙을 달렸던 미국의 증기기관차. 지금은 펜실베니아주의 단 7km 구간이지만 과거의 추억을 즐기려는 세대는 물론 어린아이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엘런이 지역 안보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어떤 의견 냈는지 들어보면서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what he said.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Peacenik, peace는 평화, something-nik 하면 뭐뭐 하는 혹은 어떤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beatnik 하면 1950년대 미국의 기성사회의 반발에 사회에서의 성공보다는 방랑생활을 추구하던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No good Nick, no good 하면 좋지 않은, 즉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 no good Nick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peacenik 하면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For a president, 대통령이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평화주의자 면모를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은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비록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지 않겠지만 어떻게 as being a soft guy,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으로서 but it is true,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He wants to avoid new wars. 그가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표현에 집중하며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Example,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사망한 이스라엘 소설가 아모스 오즈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1967년과 1971년 전쟁으로 상처입은 그는, 오즈는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peacenik, 평화주의자였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Peacenik, 비슷한 표현으로는 peace lover, peacemonger, 그리고 pacify 하면 갈등을 진정시키다, 평화를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acifist 하면 peacenik과 같은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Peacenik, pacifist. 오늘은 peacenik, 평화주의자라는 표현 공부해보았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시멜로와 바스틸의 노래입니다. 난 네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노래하는 해피얼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 else, well, it's eating me up inside. But we ran our course, we pretended we're okay. Now if we jump together, at least we can swim far away from the wreck we made.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to me. I wanna raise your spirits, I want to see. No, that means I'll have to leave. No, that means I'll have to leave. 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So.
Voice of America.